VOA 세계뉴스입니다. 미 법무장관이 6일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망 장악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윌리엄 버 법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만약 중국이 5세대 이동통신망 시장을 완전 장악한다면 여기서 파생되는 신흥 기술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통신망을 감시할 수 있어 이는 안보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적 간첩 행위와 기술 절도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간첩 절도 행위와 관련해 24명이 체포됐고 올해 들어 19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윌리엄 에반이나 미 국가방첩안보센터 국장은 중국 정부가 컴퓨터 해킹은 물론 과학자 등을 고용해 정보를 훔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예멘에서의 대테러 작전을 통해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의 지도자 카심 알리미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연설에서 테러리스트들을 향해 강력히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도 알리미가 이끄는 알카에다는 예멘에서 민간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미국에 대한 수많은 공격을 시도했다며 사살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7일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만납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문은 미 국무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어 바브람스 베네수엘라 주재 미 특사는 6일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가 앞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정연설에서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지도자로 소개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3만여 건에 달하고 사망자 수도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6일 3천여 건의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 가운데 4,800여 명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 중국 당국은 후베이성에서 69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언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6일 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점차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의 조치를 지지한다며 미국 전문가들을 파견해 도울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 당원대회에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티지지 후보는 26.2%의 득표율로 26.1%를 얻은 샌더스 상원의원을 0.1%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3위는 18%를 얻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차지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5.8%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탐 페레즈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투표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체적인 개표 결과에 재확인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국방부는 러시아와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라크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트만 알가님이 합참사령관과 러시아 대사관의 마스킨 막시모프 대사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협력과 합동작전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알가님이 이라크 합참의장은 러시아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퇴치전에서 보여준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시민 한 명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워크는 6일 지난주 57세 미국 시민이 아프간 동부 호스트주에서 납치됐다고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탈레반 지도자는 로이터통신에 자신들이 미국인을 납치했다고 말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미국인 납치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찰이 수도 카라카스에서 가택연금 중이던 미국 석유회사 시트고의 간부 6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지난 5일 백악관에서 만난 직후 이뤄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외교위 의원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안하면서도 협상의 진전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는데 대체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The North Korea is suffering very badly from sanctions that are in place. They'd like to get those taken off.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와의 투명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국가들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며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대비태세 강화와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스퍼 장관은 6일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We also face continued threats from rogue states like Iran and North Korea.
미국이 이란과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이 주최한 국방전략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런 위협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에 대한 최근의 행동을 예로 들면서 이는 영내 억지력을 복원하면서 미국의 군대와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국방 전략은 세 가지 주요 노력을 통해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도록 대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irst, we are strengthening military readiness and investing in the modernization of a more lethal force.
첫째, 미국은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군사력 현대화에 투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은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전 세계에서 새로운 동반자들을 규합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방부 개혁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방 전략이 러시아와 중국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 매우 폭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상대는 중국과 러시아가 될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불량 국가들, 이를테면 이란과 북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발간된 미 국방 전략은 북한을 불량 국가로 명시하고 북한이 화생방 무기 보유로 정권의 생존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전력으로 한국, 일본과 미국에 대해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미사일 방어망 체계 구축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이끌고 있는 의원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의 해법으로 각기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 진전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주요 의원들의 입장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든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 수립과 시행에 깊게 관여해온 인물입니다. 가든 의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과의 추가 대화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화를 중단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I would support calling off the talks. I don't see how additional talks are getting any help. But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대화 국면 이전 수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든 의원이 주장하는 미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불능화를 대가로 한 제재 완화입니다.
Dismantling facilities isn't enough. They need to be disassembled.
미국도 북한과의 주고받기에 열려 있지만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때 주고받는 기회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가든 의원의 입장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대화의 끈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험 많은 보좌관과 전문가들의 외교를 강조하며 미국 정상 외교보다 실무 협상에 힘을 실을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화와 제재 병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Opportunity to find a real solution to the problem should always be. 마키 의원은 특히 국제사회의 비확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물로 최소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약속을 문서화한 상황에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은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리드 액트를 공동 발의했고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해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상응 조치라는 빅딜 속 스몰딜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What I'd probably suggest is get a framework of what the endpoint is. 미북 양측이 최종 목표에 합의한 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양측의 상응 조치를 담은 단계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첫 번째 스몰들로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을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 혹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 한 가지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Yes, so I think, you know, the long-term goal of denuclearization still remains the same.
하원 외교위 아테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미북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라며 북한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It depends on what Kim Jong-un does. If he does something foolish and
요호 의원은 하원 외교위 중진 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으로 중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트럼프 행정부에 꾸준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요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하는 방안은 한반도 비핵화의 명확한 정의를 통한 북한의 모든 핵무기 폐기 합의입니다. 상하원 외교위 지도부 의원들은 미북 협상에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협상 진전을 위한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에 자신감을 보이며 현상 유지로 손해를 보는 쪽은 북한이라는 입장입니다.
There is status quo. The North Korea is suffering very badly from saying.
북한은 제재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게 제재 해제의 길이라는 겁니다. 리시 위원장은 부분적 혹은 단계적 비핵화 합의가 아닌 포괄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It's going to be a partial agreement, and then something happened, and then another agreement. There's going to be.
또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국이 대화를 하기 위해 북한에 무언가 주는 일은 다신 없을 것이라며 선 비핵화 조치와 검증 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내지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도 협상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한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실무 협상의 무게를 두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특히 척 슈머 대표 등 상원 민주당 지도부의 대북 입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적절한 제재와 기타 압박의 지속적인 부과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동결과 후퇴를 위한 순차적인 절차가 담긴 중간 단계 합의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김정은은 평화를 위한 합당한 파트너가 아니라며 대화 중단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It's clear to me it's so many months have passed and he's playing games and he's, you know.
김정은이 정말 진지하다면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권하고 싶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 김정은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주장입니다. 앵겔 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다시 만들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미북 합의에는 반드시 현재와 미래의 핵무기 폐기와 검증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 want them to dismantle their weapons, their nuclear weapons, where they can't put them together again.
마이크 맥컬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중국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루는데 미국의 최고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재개 문제와 남북협력사업,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중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뒤 7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김 차장이 지난 5일 미국에 도착해 백악관 카운터파트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을 만난 뒤 7일 귀국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도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 비서관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사이 미국을 방문했고 미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잇따른 미국 방문 배경과 논의 의제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들어 북한 개별 관광 등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에 적극적인 만큼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미북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김 차장과 최 비서관은 북한 개별 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협력을 구하는 작업을 진행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미북 대화에도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남북 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북미 대화에 맞은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미북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미한 간 이견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잇따른 방미에 대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의지를 미국 측에 피력하기 위한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7일 VOA에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해 미국의 답을 듣기 위한 미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원래 기존에 워킹그룹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본부장 비건 라인이 있는데도 거기가 외교부 라인 말고 청와대가 움직인 거는 역시 뭐 저도 남북협력사업 특히 개별관광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답을 좀 듣고자 하는 미국과의 협력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박 교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의지를 내보인 만큼 청와대와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남북협력과 개별 관광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도 7일 VOA에 북측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북한 개별 관광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란 소식이 여러 통로를 통해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만약 개별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 이후를 기다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섰을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교수는 북한 개별 관광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며 북한 입장에선 이를 통해 기존의 대북제재를 흐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반응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조혜실 부대변인의 7일 브리핑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뭐 제기를 했다거나 뭐 북측이 뭐 반응을 보였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김현종 2차장의 역할을 고려할 때 대북 문제보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차원의 방미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이미 타결됐어야 하지만 합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만큼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보단 오히려 방위비 협상 문제가 우선시됐을 거란 설명입니다.
김현종 차장이 갔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저는 방위비일 것 같아요. 북한하고는 미국이 뭘 못하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특히 뭐 개별 관광 같은 거는 북한이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지 이건 뭐 지금 미국이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뭐 개별 관광 문제로 미국 가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순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북 간 협상의 골든타임이 연장됐으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연말 발표한 전원회의 보도문을 살펴보면 도발보다는 경우에 따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그에 따른 한국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길내는 뭐 상반기까지는 큰 도발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교착은 되는 거죠.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북한 내 상황도 더 어려워지고 비핵화 협상 국면은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북한도 명분만 있으면 또 계기만 만들어지면은 협상을 할 생각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진 거죠. 북한이 대남 비난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미 이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공간은 좀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조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예고했던 연말이 지났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없었다며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등 힘의 우위를 통한 억지 전략을 쓰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섣불리 고강도 도발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7일 김현종 차장과 최종건 비서관의 방미 여부에 대한 VOA의 질의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할 뿐 의심 환자나 격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와 주민들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매일 1시간 정도의 브리핑을 통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입니다.
현재까지 총 23명이 확진되었으며 693명이 검사 음성으로 격리 해제되고 169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와 새로운 확진자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매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고 세계보건기구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영 매체들은 국내에 확진자가 없다고 거듭 보도할 뿐 의심 환자나 격리자 수 등 국내 상황에 관한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5일 비상방역지휘부에서는 격리자들을 대상하는 성원들을 고정시키고 보호복과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품들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하며 격리자가 있음을 시사했지만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과거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도 발병자가 없다고 주장했을 뿐 국내 발병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7년 12월에 발생한 A형 신종 독감에 관해서는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에 사망자와 감염자 수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6일 VOA에 그동안 북한 정부가 국제기구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provide information in a very limited way to the humanitarian groups. Only
북한 정부가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특정한 프로젝트에 관해서만 협소하고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공중보건과 개발을 돕는 국제기구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국제기구들이 북한 정부로부터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예방접종과 모자소화보건 등 의료 관련 자료와 수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 수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배경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absolute lack of data in North Korea. And I would add more...
북한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문화가 없을 뿐 아니라 북한은 세계에서 자료가 가장 적은 나라일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정권에서는 개인이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인도주의 보건센터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는 북한이 국제보건기구와 보건 전문가들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새롭게 등장한 질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바이러스 전파 기간을 늘리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성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 would just say, I think the risk of them somehow perpetuating transmission and not responding effectively.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법이 없을 뿐 아니라 감염 전파 경로도 불분명하고 감염 시 위험 정도도 불분명한 질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현황 정보를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더 많이 공유할수록 그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줄이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또 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투명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 주민들이 정부와 의료 체계를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risk of them not being transparent is quite high. One is that the
재미 한인 의사협회 박기범 북한 담당 국장은 모든 국가들은 국제 기구에 확진 의심 환자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제적 차원에서 전염병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기구가 각국의 보고를 기반으로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하게 확산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과 적절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And if you have one country that doesn't do its part, that could create delays and containment.
만약 한 국가가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국제적 차원의 대응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 국장은 또 북한에 보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도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전염병 혹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유엔이 세계식량계획 등 3개 단체에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북한이 국경을 모두 폐쇄한 상태여서 지원 물품 반입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지원단체 3곳의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제재 면제 승인 단체는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유진벨 재단입니다. WFP는 지난달 9일 제재위에 북한 주민들의 영양 실조와 식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위해 물품 반입 허가를 요청했고 같은 달 21일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날 공개된 면제 승인 물품 목록은 총 3개 항목으로 손수레 7,500개와 삽 5,000개, 곡괭이 5,000개 등입니다. 이들 물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은 11만 달러 상당입니다. WHO는 원격 의료 서비스와 생명구조 의료 진단을 위한 장비 반입에 대해 지난달 19일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심박 측정 시스템, 휴대용 복부 초음파 검사기기, 원격 진료용 현미경 등입니다. 다만 이날 공개된 목록에서 이들 장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내성 결핵의 지속적인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물품 반입에 대해 제재를 면제받았습니다. 앞선 두 단체와 달리 이날 유진벨 재단이 반입을 요청해 승인받은 물품의 목록과 금액 등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세 단체의 면제 기한은 오는 7월까지입니다. 이로써 지난 한 달 동안 제재위로부터 면제를 받은 건수는 총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제재위의 면제 승인과는 별개로 이들 지원단체의 물품이 원활하게 북한으로 반입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북한이 모든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면제를 승인받은 WFP의 경우 해당 물품이 모두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로 들어가는 경로인 만큼 물품 반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VOA는 WFP와 WHO, 유진벨 재단 세 곳에 북한 국경 폐쇄와 관련한 지원 물품 반입 문제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인구 기금이 올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 예산으로 2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산모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출산 보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유엔 인구기금 UNFPA가 올해 대북 사업에 2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UNFPA가 6일 공개한 인도주의 활동 2020년 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정된 4,434만 달러 가운데 북한 예산인 200만 달러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4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입니다. 앞서 2018년 예산은 350만 달러였고 2017년에는 올해와 비슷한 240만 달러가 배정됐었습니다. UNFPA의 주요 사업 분야는 각국의 인구와 보건, 장애 유무, 출생률과 사망률, 화장실 유무, 난방 등에 관한 조사와 주택 개발 등입니다. 북한에서는 산모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출산 복원 활동을 벌입니다. 그 일환으로 산모 사망률을 줄이고 영유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옥시토신과 마그네슘 등을 지원하고 자궁경부암 검진과 치료, 가족계획용품 등을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북한교육위원회와 함께 북한대학의 임산부 출산을 돕는 산파학과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일성 종합대학의 인구통계학과를 설치하고 교수진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예정됐던 UNFPA의 북한 인구조사는 북한이 UN의 재정과 기술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산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 같은 결정 배경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하산 모타샤미 유엔 인구기금 평양사무소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국면에서 조사 활동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협력 거부로 통계와 자료에 의문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타샤미 소장은 북한 당국이 내부 사정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려 함에 따라 주민에 대한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에 북한 식량평가팀을 이끌고 방북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항상 검증 문제에 매우 예민했다며 이 문제가 북한을 대할 때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Koreans are very concerned about anybody having too much information about what's going on inside the country. And I would guess that
킹 전 특사는 북한에 대한 자료 부족은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 사이버 활동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VOA에 북한이 각종 사이버 범죄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대표적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해킹을 통해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습니다. 라자루스는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유포, 2019년 인도 현금 자동 입출금기 공격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더 이상 미정부 실무급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위급에서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4일 발표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킹 추적이 어렵고 보안이 취약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리고 있다면서 서둘러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최근 공개한 2020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해 3월 암호화폐 거래소 드래곤 X를 해킹해 약 700만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링크드인과 텔레그램 등의 가짜 계정을 개설한 뒤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를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JMT 트레이딩이라는 가상 암호화폐 거래 회사를 만들고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탈취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도 유니언 크립토라는 가짜 암호화폐 차익 거래 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하고 악성 코드를 유포해 거래 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도 라자루스가 크립션이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용 맞춤형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람들을 유인한 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에 악성 코드를 유포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해킹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암호화폐 자체보다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데이터 분산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데이터가 각기 다른 곳에 분산돼 있어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사고 파는 거래소가 생기면서 보안이 취약한 거래소들이 북한의 새 목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So obviously if you can hack an administrator of a cryptocurrency exchange that in some ways may give you access to a large number of funds.
컴퓨터 보안 업체 젠프의 패트릭 워들 보안 담당 책임 연구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할 경우 많은 자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라자루스의 주요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들 연구원은 기존 은행은 각국 정부가 통제하고 금융 시스템 아래 있기 때문에 추적은 쉽고 해킹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거래소는 통제 기관도 없고 보안도 취약해 북한 해킹 조직에 좋은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암호화폐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도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고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화 연구원은 지난해 4월 국무부의 승인 없이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국가기밀과 기술을 유출하고 제재 회피 방법을 설명한 혐의로 11월에 긴급 체포된 버질 그리피스의 사례에서 북한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specifically requested him to give his presentation on how crypto could be used to money laundering and sort of sanctions evasion.
북한이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한 그리피스 씨에게 암호화폐를 어떻게 자금 세탁하고 제재 회피에 활용할 수 있는지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북한의 반향을 일으킬 주제였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정권의 자금 조달을 위한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이 급격히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의 통제를 받지 않는 데다 수백 개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면서 보안은 취약하고 해킹 추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각국이 해킹 방지 대책과 국제사회의 본격적 대응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 대사에게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사가 지난해 11월 4일 귀환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신임 대사와도 관련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코 관리들이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 대사의 임기 마지막 기간에 그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체코 정부가 밝혔습니다. 주잔나 슈티코바 체코 외무부 대변인 겸 공보국장은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전 대사에게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느냐는 BOE의 질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들은 계속 진행 중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이라는 점을 김 전 대사에게 수차례 반복해서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체코 관리들의 문제 제기에 김 전 대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슈티코바 대변인은 김 전 대사가 지난해 11월 4일 임기를 마치고 이날 평양으로 귀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4일 국회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평일 대사가 조만간 교체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는데 체코 당국은 김 전 대사의 귀환이 당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일 전 대사는 1954년 김일성 주석과 김주석의 두 번째 아내인 김성애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김정일 위원장의 배다른 형제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삼촌입니다. 1979년 주 유고슬라비아 주재 무관으로 발령난 후 40년 동안 유럽에서 생활했습니다. 1988년에는 헝가리 대사로 부임했으며 1998년부터는 폴란드, 2015년부터 체코 대사를 지냈습니다. 슈티코바 대변인은 체코 정부가 김 전 대사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인권 관련 논의는 체코의 해외 파트너들과의 대부분의 대화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김 대사에게 알렸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따라서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은 도발이 아니며 인권 대화를 회피하는 것은 불필요한 실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슈티코바 대변인은 김평일 전 대사 후임으로 임명된 주원철 신임 대사에게도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체코는 새로 임명된 체코 주재 북한 대사를 포함한 북한 대표들과 앞으로 그런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는 최근 북한 인권 상황에 중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코 정부의 국제적 협력과 노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슈티코바 대변인은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다른 국제 포럼에서 북한 지도부의 국제적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인권 조직과 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모든 인권 침해를 즉시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체코 정부는 북한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미국의 한인 여배우가 1인 극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나를 팔아요. 나는 북한에서 왔어요. 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세 북한 소녀 지선이 관객을 바라보며 담담한 어조로 말합니다.
엄마, 날 팔아. Sell me. I say to my mom, it is my 15th.
나는 내 15살 생일에 엄마에게 말했어요. 나를 팔라고. 왜냐하면 엄마는 아팠고 나는 엄마를 위해 약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썩은 사과를 팔아 엄마를 돌봤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고 말하는 주인공 지선의 모습은 시작부터 비장합니다. 지선의 말처럼 장면은 기차역에 사과를 파는 장소로 바뀌는데 행인이 등장합니다.
Hello, boy.
1인 극인 만큼 주인공은 행인과 지선 역할을 번갈아 하며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지선을 사내 아이로 부르는 행인은 사과를 달라며 하나를 지선에게 건네주는데요. 그러면서 죽지 말라고 말하며 떠납니다. 지선은 사과를 판 돈을 모아 브로커를 구하는데 브로커가 소개하는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가면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약을 구할 돈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 이거 정말 쉬워. 너 거기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기름만 하고 요리하고 그런 애기만 만들어주면 돼.
브로커를 따라가는 지선은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가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기름을 많이 넣고 음식을 만들고 아기를 낳아주면 된다라는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기대에 찬 모습입니다.
야! 나와! 지금!
순식간에 브로커를 따라 두만강을 건너게 되는 지선은 엄마가 좋아하는 남한 노래를 부르며 엄마에게 곧 돌아온다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지선은 브로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And on nowhere too. It happened so quick. I couldn't. I didn't even stop it. Could start again. Kiss me again. And then again.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선은 엄마의 약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지선은 중국에서 북송될 위기에도 놓였지만 위기를 면하게 되는데요. 지선은 북한 땅을 영영 떠날 결심을 합니다. 북한 소녀의 가족애와 탈북 여정, 어린이가 본 북한 정권을 그린 연극 나를 팔아요, 나는 북한에서 왔어요. 이 연극은 미 동부 뉴저지주 저지시티 시어터 컴퍼니 JCTC에서 8일과 9일 이틀간 공연됐습니다. JCTC의 제이미 반다이크 감독은 VOA에 지구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은 모르고 있다며 작품의 의미를 뒀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인 관객에게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었다는 반다이크 감독은 다양한 자료 조사를 거쳤고 이를 토대로 연출했다고 말했습니다.
Think about North Korea. No, we spent a lot of time wondering what people would understand and not understand because people really don't know anything about North Korea. And you know, I didn't coming into it. I had to, you know, do a lot of reading and
반다이크 감독은 이 연극은 비록 비인간적인 정권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은 꿈과 목표를 향한 욕망이 있으며 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45분 분량의 1인극 무대 위에는 의자와 병풍 정도의 간단한 소품이 등장하지만 다양한 화면과 음향 효과로 극적인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북한과 중국, 과거와 현재로 전환될 때마다 무대는 암흑천지인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통곡하는 북한 사람들, 눈보라, 중국 교회, 유흥업소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나 그림이 벽에 비춰졌습니다. 이런 장면 속에 북한 정권의 주체 사상과 이에 영향받고 자라는 북한 어린이들 등 북한의 내부 상황과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묘사됩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극작가 겸 배우인 백소라 씨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소라 씨는 VOA에 작품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어떤 North Korean defector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저한테 읽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게 탈북자의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그 살고 있는 환경도 저한테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지 못한, 전혀 몰랐어요. 아, 내가 남한 사람인데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를 전혀 몰랐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 이 얘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얘기를 해야겠네.
책과 영상물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실상을 확인한 백 씨는 각본을 쓰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을 들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막 너무 놀래고, 이런 일은 이거 쉐어해야 된다, 누군가가 이걸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그런 반응을 계속 들으니까,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여름 무대 연출이 없는 대본 읽기 형식으로 작품을 처음 발표했고, 이는 12월 뉴욕 국제인권예술축제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0분짜리 대본이 46분으로 각색돼 이번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백 씨는 이 연극의 첫 번째 목적은 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미국 사회에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특히 들을 때 북한은 김정은, 핵무기 딱 두 개밖에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이 애를 낳고 애들 학교를 보내고 일을 가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미국 사람들이 까먹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우리 같은 사람이 사는구나라는 거를, 일상이 있다는 걸. 왜냐면 그전에는
그러나 그들의 일상은 우리와 다르며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역할을 찾아보자는 게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백 씨는 이 연극을 북한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다룬 여성인권연극으로 분류했는데요. 연극에는 10대 소녀가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치면서 겪게 될 여러 위험 요소를 보여줍니다. 출산을 앞둔 임신한 몸으로 무대에 오른 백소라 씨가 무대 위에서 15세 여자아이로 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지금보다 강하고 용감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제가 애 엄마라서 그런지 애들 얘기에 대해서 듣고 보고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여자 어린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막 7살이나 8살 이렇게 뭘 모르는 시기가 아니라 15살이면 뭘 알면서 자기의 그 자아 정체가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그때 그 외부 환경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여자애가 되게, 저는 이 사회에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백소라 씨는 관객들에게 우리도 저런 땅에서 태어날 수 있었지 않았냐며 그것이 각자의 역할을 찾아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백소라 씨는 향후 민간단체를 설립할 계획인데요. 관객들이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을 돕는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연극 나를 팔아요는 북한 아이들에게 바치는 작품이라고 말하는 백소라 씨. 백소라 씨는 자신의 작품을 북한에선 볼 수 없겠지만 북한 땅에 자신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냥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제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 작품이 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탈북자님들의 작품이고 북한에 계신 분들의 작품이고 북한 아이들의 작품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작품을 알려서 도움을 드릴게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TV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고 양덕지역만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6도입니다. 낮에는 2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에 1도. 양덕은 아침 최저가 영하 9도입니다. 수풍이 영하 10도, 신해주는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3도 사이입니다. 자강도 중강강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모든 지역이 맑아집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2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에는 영하 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3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에 5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심포는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겠고 평강,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이 끼었다가 차차 맑아져서 오후에는 그리고 저녁에는 맑은 보름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입니다. 낮 최고 4도. 장전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4도. 함경남도의 장지는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 영하 6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최고 2도입니다. 풍산 김영권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21도, 낮 최고는 영하 3도. 예산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영하 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눈 내립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5m로 물결이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2월 8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6일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문을 찢은 것은 거짓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국정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간 기싸움이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악수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펠로시 의장도 연설이 끝나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찢어버렸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6일 나는 최대한 정중함과 경의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그는 연설에서 진실을 찢어버렸고 헌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나 역시 연설문을 찢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설문을 미리 읽고 그것이 거짓투성이란 사실을 발견했으며 미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법무장관이 6일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망 장악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윌리엄 버 법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만약 중국이 5세대 이동통신망 시장을 완전 장악한다면 여기서 파생되는 신흥기술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통신망을 감시할 수 있어 이는 안보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적 간첩 행위와 기술 절도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간첩 절도 행위와 관련해 24명이 체포됐고 올해 들어 19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윌리엄 에반이나 미 국가방첩안보센터 국장은 중국 정부가 컴퓨터 해킹은 물론 과학자 등을 고용해 정보를 훔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예멘에서의 대퇴
테러리스트들을 향해 강력히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도 알리미가 이끄는 알카에다는 예멘에서 민간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미국에 대한 수많은 공격을 시도했다며 사살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7일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만납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문은 미 국무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엇 아브람스 베네수엘라 주재 미특사는 6일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가 앞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정연설에서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지도자로 소개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3만여 건에 달하고 사망자 수도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6일 3천여 건의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 가운데 4,800여 명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 중국 당국은 후베이성에서 69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언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6일 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점차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의 조치를 지지한다며 미국 전문가들을 파견해 도울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 당원대회에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티지지 후보는 26.2%의 득표율로 26.1%를 얻은 샌더스 상원의원을 0.1%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3위는 18%를 얻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차지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5.8%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탐 페레즈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투표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체적인 개표 결과의 재확인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국방부는 러시아와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라크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트만 알가님이 합참사령관과 러시아 대사관의 마스킨 막시모프 대사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협력과 합동작전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알가님이 이라크 합참의장은 러시아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퇴치전에서 보여준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